추수감사주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김영세 집사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 또 가정마다 또 성도님의 상황마다 여러 가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질병과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에 묶여가지고 좀 버거워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관계적인 또 내면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아까 우리 콰이어의 찬양도 그랬는데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감사합니다. 이유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키우시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성도로 빚어가시는데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로 믿고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시고 또 하루하루 힘내어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가 주로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그냥 설명이 아니라요.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많이 쓰여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136편에 보면 거기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영역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사를 계속 명령하셨나? 하나님 좋으시려고 그러시나? 아니겠죠.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렇게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사를 할 때 어떤 효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요즘 이제 많이 과학들이 또 의술들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뇌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뭘 연구했냐면 사람이 감사할 때 감사의 고백을 입으로 쏟아내고 감사의 마음으로 무언가 고백을 할 때 그 감사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체와 신경회로 메커니즘에 이 감사가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 2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몸과 뇌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혹은 깊은 명상을 했을 때와 같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효과가 감사하는 행위에 뒤따라온다라고 연구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만 하면 이렇게 헬스장을 안 다녀도 몸이 튼튼해지나? 근데 어떤 그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의 몸과 또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떠받쳐주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유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영상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SBS 8시 뉴스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몇 년 전 방송인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SBS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몰랐어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로 치부를 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할 때 또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고 또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이게 길이 난다는 겁니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 기쁨과 관장된 회로들이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그로 인한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든 말이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보면 이 감사가 어떻게 또 즐거움과 기쁨, 그 어떤 사람다운 삶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 내 삶이 더 부유로워지고 풍성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에는 이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연구하는 로버트 에먼스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감사와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책도 몇 권 집필해서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조금 이렇습니다.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의 연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셨대요. 그러니까 누적, 추적 관찰을 한 거죠. 그리고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의 평균 수명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길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마다 다섯 가지, 그러니까 매주 다섯 가지 감사했던 점을 찾아서 간단한 일기를 써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두 달 동안 했대요. 두 달 동안 했더니 평균 25% 이상 행복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게 이미 누적,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그 연구에 이제 초대를 했더니 그들이 어떤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감사의 고백만으로도 행복이 상승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마음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건강 이상도 덜 찾아오게 되었다. 심지어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까지 하게 되었다. 그 감사의 기록을 쓰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 수면과 인간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런 코멘트가 거기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또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어떤 또 감사가 효과가 있나 봤더니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영향을 훨씬 덜 받는데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마음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일종의 그 저항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버텨낼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벽이 생겨서 덜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의 결과가 또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좀 짓궂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여성들이 더 많이 감사할까요? 남성들이 더 많이 감사할까요? 예, 어떻게 잘하세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대부분 여성들이 더 많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남성들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약간 좀 어색하죠. 왜 그럴까요? 왜 남성들이 어떤 감사의 고백을 자기의 가족 중에게나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여보 감사해. 우리 아들 딸 감사해.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할까요? 네. 제가 이제 요 자료들을 찾다가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국 문화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과도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이다 생각이 돼서 제가 한 꼭지 가져왔습니다. 자막으로 따라와 주세요. 남자는 자율적이고 자립적이어야 한다는 미국인의 강한 문화적 기대 때문에 남자들이 감사 표현에 주저할 수 있다. 남성에게 감사는 자립적 방식으로 행동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의존성과 나약함의 반영이라고 여길 수 있다. 게다가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미국 남성성 문화 때문에 일부 미국 남성은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렵다. 남자가 홀로 독립적으로 뭔가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스스로 잘해야 되는데 뭔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존성과 나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런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어떤 교육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철저히 독립적이고 연약함도 없는 상태에서 참 감사를 경험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연약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절대자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어갑니다. 한 연구자는 감사는 결국 연약함을 요한다 라면서 감사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도움, 재능, 강점, 사회적, 지적 자원 없이는 삶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타인 없이는 당신이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내 삶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한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한 주간 매일 세 가지 감사 이유를 작성한 남성이 동일 활동을 수행한 여성보다 훨씬 큰 행복감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여성은 이미 감사 인지 훈련이 몸에 밴 상태이다 라면서 흥미롭게도 우리의 예측대로 여성보다 남성이 훈련을 덜 즐겼지만 실제 거둔 유익은 더 컸다라고 말했다. 세 가지씩 하루에 감사 이야기 써보라고 했더니 남자들은 뭐 이런 걸 해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같이 세 가지씩 썼더니 여성들의 행복도가 올라간 것보다 남성들이 그런 감사의 제목을 적었을 때 행복도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해보지 않은 낯선 감사를 표현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는 것을 형제들이, 우리 남성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형제님들 표정이 네, 바라기로는 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는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게 건강한 성도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럴 때 매우 매우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왜 감사하라 하시나?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왜 감사하라 하시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 더욱더 철저히 의존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순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빛교회 모든 형제자매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로 인한 감사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제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구약에 나오는 절기와 연결지어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중요한 절기를 세 개 주셨습니다. 다른 절기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근데 요 세 가지 절기 정도는 한번 듣고 아 저런 절기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날, 추석, 요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절기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유월절.
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따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절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칠칠절.
칠칠절.
자, 칠칠절인데요. 약간 어감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칠칠이라는 것은요, 49를 이야기합니다. 칠칠에 49니까요. 그래서 요게, 유월절로부터 49일. 7일이 7번 지나는, 7이 완전수잖아요. 7이 7번, 한 주간이 7번 지났을 때 그때를 77절이라고 하고요. 49여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50일이 지났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절기고요. 세 번째 절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막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게, 요 절기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제가 짧게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를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포로로, 종으로 살려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근데 건져주실 때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텐데 열 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이집트 땅에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이 죽어요. 모든 장자들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피해가게 만드셨어요. 방안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방안이었냐면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뭘 바르라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 문틀에 딱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죠. 그때 그 유월절의 그 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뭘 하게 돼 있었냐 하면 이제 여행의 채비를 딱 꾸려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여행의 채비를 딱 꾸려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붙어 있어요. 유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그게 으뜸가는 첫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이게 태양력으로 말하면, 우리 시계의 양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랜덤하게 걸립니다. 매번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도 부활주일이 매번 달라지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월부터 이제 4월까지 걸쳐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고난주간으로,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만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로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유월절 절기 어간에 저희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절기라고 그랬죠? 칠칠절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칠절이면서 오순절인데요. 이건 유월절로부터 대략 한 50일 정도 지났을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가 또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창 보리추수가 진행되는 때예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텐데 맥추절이라고.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력으로 따지면 5월 말, 뭐 6월 말 이 정도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래서 추수에 대한 첫 그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게 칠칠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지 그것을 기념하는 게 칠칠절이고요. 두 번째는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절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 절기가 딱 소개되었을 때 우리 한국의 농경문화에 맞게 이것을 약간 바꾸어서 시기를 늦춰서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6월절, 3, 4월에 먼저 저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키고 또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전통이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삽니다. 총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때 집을 짓고 살질 못해요. 그래서 텐트를 짓고 삽니다. 텐트를 쳤다 걷었다 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그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잊지 말자라는 개념으로 이 초막절을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계절상 가을이어서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함께 덧대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런 고백을 올리는 게 또한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을 받아서 저희는 11월 셋째 주일에 매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왜 11월이냐? 9월, 10월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늦추면서 어디가 반영이 된 거냐 하면 미국 교회 전통이 반영이 된 겁니다. 미국은 지금도 11월에 네 번째 목요일을 땡스 기빙 데이로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주로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것을 그 전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설명 잘했죠? 네. 이런 교만함이. 네, 성도님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들이 저희가 지키는 절기들이 그렇게 매칭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신명기 16장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쭉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마음을 담아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했는지 한번 쭉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네, 그래서 이 으뜸가는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거론하시면서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붙어있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칠칠절 초막절에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추수감사주일과 연해 있는 초막절에 대한 코멘트가 이런데요.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어떻게 한 후에? 거두어 드린 후에. 그러니까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마무리한 후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때 지키는 거예요. 모든 소출을 다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기간 동안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올 한 해 이러이러한 소출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한 또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포함되는 혹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대상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누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14절인데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추수감사주일 이때로 말하면 초막절을 지키면서 너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드렸는데 포함되는 대상이 흥미롭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방금 말씀 여기 보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와 노비와 노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거의 가족과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아갑니다.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어떤 다른 어떤 그 생산활동에 임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식을 감당하는 레위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과 그 다음이 흥미로워요. 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죠.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 초막절을 그런 식으로 준수해 가도록 해라 말씀을 하신다는데 우리의 그 궁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이유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초막절 앞에는 칠칠절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기는 칠칠절을 지키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복됩니다. 시작!
나의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근데 대상에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라.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너희 중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혹은 너희 성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칠칠절도 그렇게 지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절기를 언급하시면서 왜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 과부, 객을 꼭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의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세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12절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 잊지 말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해서 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절기를 그런 식으로 지켜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래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냐. 너희가 원래 애굽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지 않냐. 너희 그거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건져 이만큼 살게 해주었으니 지금 마치 종과 같은 형편에 있는 가난하고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 절기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치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성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살펴서 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면서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멋진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인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성도님들께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헌금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쌀라눔에 되도록 이제 저희 교회가 허락하시는 한 함께 이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한 2톤 정도 모아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인구 지역에 또 우리 주변에 조금 형편이 좀 어려운 정말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저희가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한 성도님과 저희 그 문월드 요 교회로 오가는 통로에서 제가 딱 마주쳤습니다. 마주쳤는데 이분은 새가족이세요. 최근에 새가족 수료식을 하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랑 딱 만나셨어요. 만나셨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린 거예요. 아, 성도님 안녕하세요. 뭐 어인 일이세요? 했더니 아, 지금 교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교회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어서 아, 교회 뭐 볼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여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생긋 웃으시면서 쌀 두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쌀을 한 부대 놓고 가시면서 환한 미소로 저한테 쌀을 두고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제가 그제였죠. 원래 이번 주부터 지금 쌀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 많이들 보내주셔갖고 앞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게 20kg짜리였으면 그렇게 메고 못 오셨을 텐데 10kg짜리 이렇게 한 푸대씩 가져오셔서 턱 이렇게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려놓으시는 분들의 표정이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들 빵긋 웃으시면서 그렇게 쌀을 한 푸대씩 한 푸대씩 올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절기를 이런 방식으로 지키라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기주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또 요즘 참 이기주의가 팽배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이기주의는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파괴주의입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결국 한 사람의 인간성이 망가지게 돼요.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관계도 파괴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너희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부어주시는 축복 속에서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져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꿔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끊임없이 움켜지려고 하고 감사할 줄을 도무지 모르는 이 말세의 때에 자기 자신과 돈만 아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 절기 헌금은 전액 이제 구제 헌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웃사랑 헌금 계좌로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경상비로 쓰지 않습니다. 전액 추수감사 헌금은 잘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교회 내외에 여러 어려운 성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려고 해요. 저희가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웃사랑 헌금, 추수감사 헌금을 통해서 진행했는데 작년에 처인구 지역에 가니까 여전히 연탄을 떼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대요. 처인구청하고 연결을 해서 작년에 500장씩 꽤 여러 가정에 저희가 연탄을 그렇게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신 헌금으로 이렇게 썼는데 올해도 처인구청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처인구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번에는 500장 말고 1000장씩 안 될까요? 그래서 왜 1000장입니까? 라고 확인해 봤더니 1000장을 보내주시면 아마 한 3, 4월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봄이 돼도 춥잖아요. 봄이 돼도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좀 충분히 좀 넉넉하게 아마 각 가정이 그 연탄을 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담당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과 형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형통은요. 나만 아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복과 형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축복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은 사람, 형통을 경험했던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끼치는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복과 형통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요일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냥 자기만 알고 사는 그런 사람 말고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그 복이 흘러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따뜻하게 적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성도의 삶을 경영해 가세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빛교회를 또한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째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두 번째 꼭지는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신약성경에서 뒷부분에 보면 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감사했었나. 제가 특별히 복음서에 다 뒤져봤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감사하다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 따라해보겠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감사 고백을 한 사람을 제가 꼼꼼히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밖에는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카리스테오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분이 예수님 외에는 안 계신 거예요. 이걸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사의 모델이 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다른 사람, 바리새인이 한번 감사하긴 하는데 나쁜 감사예요. 뭐냐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올려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딱 세 군데에서 감사를 하십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세 군데에서 감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런 데, 세 군데 중에 첫 번째는 이런 데서 예수님이 감사를 하시는데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있고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영혼들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밀이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목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감사하셨나? 요한복음 6장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여기 보면 오병이어 사건의 기록이죠. 떡을 가져 무엇하셨다 그래요? 축사하셨다. 그래서 축복기도 하셨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이게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5천명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5천명이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성경 기록하고요. 두 번째가 성만찬 제정 본문인데요. 이에 잔을 받으사 무엇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감사하세요.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 사건 때 감사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감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감사하십니다.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여기에 세 번째 마지막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올려드리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그 다음 절 같이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올려드린 세 번의 감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먹일 때 예수님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앞으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 나눠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때 설교해드렸는데 나사로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모든 성도의 전형이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를 살려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살려내는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감사로 누군가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감사로 누군가를 북돋우시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신 분.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감사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감사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의 일상을 섬겨가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이 밝아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생명의 온기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그 위대한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천천히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우리 마음속 감사 버튼이 다시 눌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쳐 흐르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헌금을 마음 모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과 함께 모아 기증하는 쌀이 어두운 세상에 감사의 꽃을 피우는 요긴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로 살려내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성도께서 준비한 특송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실 텐데요. 최고야 성도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또 한 해 힘있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이 감사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한 뜻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로 살려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만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시고 그 감사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맛보고 누그리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감사로 살아가셨고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도 살려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주변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주변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우리 주변에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감정과 정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묶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함께 뜨겁게 주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여러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상황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기면면 방식으로 우리 귀한 성도와 가정을 귀한 자녀들과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영통으로 온전히 경험하면서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청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린 아버지 물질과 귀한 아버지 영물 우리 쌀이 아버지 지역사회를 더욱더 환하게 밝히는 감사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물질과 아버지 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셔서 우리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로 누군가를 살려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이 속해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과 귀한 가정 위에 모든 관계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귀한 자녀들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